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요. 이 빌립보에 있다가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죠.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이제 베레야 그리고 아테네, 아덴, 고린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갈 때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그 길을 열었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오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저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한 것도 막으셨다 그랬어요. 왜 주님의 일인데 막으셨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 이렇게 쭉 보면 뭐 그게 꼭 정말 필요한 주님의 일인데도 희한하게 주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막으십니까? 아니 이게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왜 응답이 없고 막으십니까? 다 주님의 뜻이 다른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것 때문에 주인에게 또 쫓겨서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3주 그러니까 새 일이니까 3주 동안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막 이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3주 동안 전한 이 말씀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확 이렇게 넘쳐나서요. 짧은 시간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든지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거기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우리로 말하면 이쪽 목포 전라도뿐만 아니라 저 경기도 강원도까지 소문 날 정도로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2장 1절 2절에서 하는 거죠. 자 형제들아 1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야 이거 헛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은 그 앞에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주님이 원하여서 여기 왔고 또한 분명 환상을 봐서 여기 왔는데 그러면 다 형통하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박해와 또 거절감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좌절할 만도 하죠. 아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연말입니까? 이건 고전에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이 터키 쪽으로 또 소아시아 쪽으로 그냥 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왔다. 그래서 그 1절에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많은 싸움 중에 그러니까 영적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는 조금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 닥치면 에이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만한데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그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베에서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거기다 내팽개치고 갈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그냥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베에서 그 돌에 맞아서 겨우 이제 살아서 꿈틀거려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다시 얼마 안 있어서 더베로 옵니다. 왜요?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기 위해서 바울은 그 두려운 곳으로 다시 와요. 거기 가면은 또 돌에 맞게 될지 아니면 진짜 이번에는 죽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 그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그 만남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 나이들이 대학 끝나고 대학 졸업하고 온 나이들이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정도, 조금 많으면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혼여행하고 이렇게 막 결혼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나 또 캐나다나 저쪽에서 이렇게 잘 사는 곳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뭐 풍토병도 많았었고 이런 전염병이 참 많았던 때라 많은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죽어가니까 미국 본토에서 선교사님들에게 그거 놔두고 미국으로 다 돌아와라. 너희도 거기 있다가 다 죽는다라고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어디를 택했냐면 지리산에 보면 왕시루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왕시루봉에 올라가서 거기다 선교사 휴양지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안 하고 저 지리산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지에서 휴양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거기 뭐 불교 사찰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지리산 왕시루봉에 올라간 것은 그냥 실로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한국의 이 풍토병은 이 고산 지대 어느 정도 한 800m 이상 올라가면 그게 이 풍토병 그 스프루병이 그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 본국에서는 이 한국 포기하고 선교 포기하고 돌아와라 귀환하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한국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지리산 왕시루봉 높은 곳에 거기에 수양지를 지어놓고 때로는 힘들면 그리고 병이 나면 그곳에 올라가서 쉬면서 다시 고치고 또 내려와서 복음 전하고 했던 것이 그 왕시루봉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와 선교사들이 거기다 멋진 저택 지어놓고 거기서 쉬고 막 그랬다.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한국 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빌립보에서 이 엄청난 핍박과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핍박받으면 또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핍박받으면 또 아테네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전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의 참맛을 느꼈기 때문에 복음의 참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델 하우스인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러면은 이제 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장차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좋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리산 왕실을 본 그런 포기하지 않는 성경 사람들의 그 선교의 흔적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거기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서 다음 선교지 문을 두드리며 담대히 이 싸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밝히고 있고요. 또 3절부터 쭉 보면 4절에 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너 감당할 만하구나 하고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는 이 바울에게서 목회가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니까 마땅히 권위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하는 자니까. 목숨까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바울은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했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진리를 주장하고 권위 있게 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또 한때는 또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이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게 하려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책망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그 자기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 맞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물론 그렇고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해요. 이런 마음.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훈계하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 같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천국 모델 하우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결혼시키고 결혼했고 그러라고 자녀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 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하기도 하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렸지만 자기가 생계를 직접 꾸려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오면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아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나 기뻐? 맞지? 엄마가 자식 때문에 받는 괴로움, 자식 때문에 막 힘든 거 그거 기쁘다고 여긴 것처럼 바울은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나 기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마음이니까 과 힘들고 그 고난스러워도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 이 내가 교회 안에서 나 헌신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이를 위해서 내 육체에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그럼 유대인 지금의 유대인이 누구냐면 똑같습니다. 자 핍박하고 쫓아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내 삶이 그런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지금 자기 죄를 채우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은 16절 끝에 보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엄청난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죠. 물론 뭐 그런 한두 가지 가지고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오늘 16절 끝에 보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뭐 9장이나 또 10장에 보면 자기들은 옳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막 한 것이 오히려 자기 죄를 채우는 그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의 날수도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찬양인 것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의 삶이다. 신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학교도 없이 다 신자입니다. 다 신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처럼 헌신하고 아버지처럼 정말 고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유대인처럼 자기 죄를 채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과 함께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고민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합당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